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하나 웃으시면서 보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현실과 또 내일의 걱정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간에 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은혜를 주셨나 이런 것들도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는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는 출생과정이 참 특별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이제 바로의 공주가 돼서 거기서 성장하게 되고 그러다 또한 도망자의 신상이 돼가지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또 지내고 목동의 일을 하면서 나는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게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인가? 여러 상황을 볼 때는 뭐 과거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목동 신세로 아무도 주목해 볼 수 없는 그런 신세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끊임없이 오는 질문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풀리지 않는 비밀인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만남의 시간이 모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그 장면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장면인 겁니다. 근데 그 신비로운 장면에 머물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신비스러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 야 정말 대단한 광경을 내가 봤다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갔지만 그건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시는 사인이었었고요. 떨기나무에 불이 그렇게 붙지 않은데 활활 불을 부르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 때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을 때 꼭 묻고 싶은 건 나는 왜 살아야 되니?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질문이 그 마음속에 차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질문으로 갑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은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자들과 나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과거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다라고 하는 내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가 신조의 신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는 것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들었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으면서 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알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알지 못해요. 안다고 착각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죽을 때 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아요. 불안에 미칠 것만 같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그 이름 석자에는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이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다 표현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거기에 엄청난 비밀인데, 영적인 비밀인데, 그것을 모세가 딱 경험하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의미가 다시 새로워지게 되면서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나오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해요. 내가 하나님 경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만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요 모세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 여호와는 함께한다. 너희를 인도한다. 이것이 생명인 거예요. 오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이 호렙산의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는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정한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알아내느냐? 그렇다 하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보면은 무익한, 헛된, 가벼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이 저주에 받는 인생 살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 여호와 이름이 모세를 존재케 하고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고 역사를 존재케 하고 교회를 존재케 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이 잘 될 리가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그렇게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삶 자체가 보이는 삶이라고 절대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고 가볍게 대하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음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이름을요 감히 못 불러요. 몇백 년이 흘러가가지고 발음을 해보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모음을 쓰는 방법에 따라서 야훼도 되고 여호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여호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야훼 하나님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확한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구별되게 사용을 하고 감히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보면 그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 되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요 우리가 구약성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냐?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신앙사 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위린들은 못 났고 우리는 잘 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한번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사람, 주의 이름 영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식사 기도할 때도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게 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여길 그런 이름이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불러도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지간에도요 자식이 부모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어이, 종기라, 이러면은요, 이게 또 정신 나갔나. 내가 가만 내둘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야단 잘 안 쳐도. 가만 안 내두지. 내 이름 석자로 갖다가 함부로 불러. 이종길, 그러면은 내가 가만 안 놔두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유, 아버지라고 말이야. 뭐, 한 게 뭐가 있어. 목회 열심히 하는 건 모르지만은, 아유, 가정에서 뭐, 꽝이지. 이런 얘기 하면 내가 또 가만 놔둘 것 같아도. 근데 감사하게도 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맙게도. 자식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함부로 무시하는 말들, 가볍게 여기는 말들 하면은, 우리 못 참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게 소리니, 네가 나라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있어. 못 찾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냐 오늘? 아, 네. 그러면 좋지만 잘 지내는 애 대답해요, 이 자식이. 그러면 기분 나쁘죠. 나를 무시한 아이가, 아니 못 들었나? 야, 내 말 안 들려? 다시 재채 묻겠죠. 근데 만약에 대답이 없다. 아, 이게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구나. 내 말이 말 같지 않는구나. 야, 어떻게 아버지 엄마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뭐 부자 시간에 정을 끊겠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낳은 귀한 자식이니까. 그때 또 저런 모습을 그냥 볼 수도 없고요.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바쁘거든요. 나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말씀 들을 시간도 없어요. 좀 말 좀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나 바빠요. 오늘 주일 예배 못 드립니다. 다음에가 언제예요? 다음에. 하나님이 말을 걸어도 나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만나셔서 대화를 하실 때, 너는 어쩌면 나를 갖다 무시하느냐? 제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감히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얼마나 찾아가고, 네 문을 얼마나 두드렸으며, 나랑 대화 나눠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라고 물어보실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이렇게 윤희생활을 이렇게 나눌 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망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주일학교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나한테 책망의 말씀 중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이런 그 책매 말씀을 듣는 기억이 납니다. 나 기도했는데요. 예배 드렸는데, 말씀 들었는데요.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시다, 아니라고. 내 삶에 하나님이 소외되게 했다라고 한다는 것들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삶이 혹시 나한테도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소외시키는,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내 삶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성을 기울이지 못했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컫는다는 것은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지 아베지보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요즘에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과 만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배웠어요.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아담이 그것을 배워서 자식에게 가르쳐 주셔서 야, 내가 정말 잘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된다는 쫓겨났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사 드려라. 그렇게 하면서 이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르쳐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들을 누가 가르쳤어요? 아담이 가르쳤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이 그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은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은 가정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인이 자기 예배가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배웠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는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성도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그냥 뭐 묵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헌금하고 축도를 마치는 그런 순서적인 것을 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는 것, 내 영혼이 느껴져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죠. 성가대 찬양을 할 때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늘을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아 정말 은혜가 되는구나, 이게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혼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려면요, 목사도요, 영적 준비가 잘 돼야 되고, 듣는 사람도 영적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앉혀놓고 설교 말씀하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예배는요, 안 믿는 사람이 오면은 먼저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배가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 통해서 하나의 은혜가 입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당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영혼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냐고 그냥 머릿속에는 그냥 돈 생각만 나고 말이죠. 예배 드리고 나서 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데 뭐 시간이 있는데 왜 설교가 길어지는 막 이런 생각만 자꾸 나면서요. 내 마음은 아니 딴 데 갔다는 게 예배가 아니죠. 60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일 예배는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물론 우리 가정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수마귀도 자꾸만 흔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저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오는 길을 인도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3일 밤 예배 때도 뭘 때 기도할 때 꼭 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 시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성가대원들 성가대원 있는 그 자리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 주방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거 작한 형이거든 방해하거든요. 수그러운 형들을 통해서 자꾸만 해방하고 갈라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면 무슨 얘기라고 해야 되거든요. 가족이랑 만나면 무슨 얘기라고 성도를 만나면 무슨 얘기라고 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그 얘기가 평소 때 내 삶을 드러내는 말들이거든요. 집에서 그냥 부부싸움하고 그냥 기분 안 좋은 건데 교회 나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거칠어지고 말 속에서 거친 말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남편 흉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요. 와이프가 좀 못됐다라고 하는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다 보면 또 그 말들이 돌아가시는 거, 아,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후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평소 때 내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 설교할 때 평소 때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속마음이 다 들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형들은 제 속을 자꾸만 집어넣게 됐겠죠. 아, 이게 지금 내 마음부터 뒤집어 놓으려고 이게 좀 싸울 거를 잠깐만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요즘에는 저 부부싸움 안 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어떨 때는 싸울 일이 좀 생겨요. 가끔 가다가. 목사도 뭐 사실은 싸울 일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죠.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지금 줄 준비 중에 있거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눈치채죠. 부족한데 뭐 제가 뭐 항상 의인도 아니고 좋은 남편 역할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알죠. 나는 주의 종으로서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이다. 이런 것을 늘 갖고 그 빠져나 구멍이 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평소 때 어떻게 살면서 말씀을 전하는가. 내 삶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주에 가서 보면요 영적인 사람이 돼요. 내가 성가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요 제가 이 느껴져요. 지휘자의 영성이 느껴져요. 뭐 괜히 내가 뭐 그냥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느껴져요. 자연적으로 느껴져요. 삶이 어땠는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할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막 이런 섭섭한 마음도 아예 없어요.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 만한 구석이 별로 없어지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이름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는 그 삶이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그 삶입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의 뚜렷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높여드려.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할 때, 아, 네, 알죠. 고마워요. 이런 마음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한지 아닐 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고 내 삶이 문제투성인데 오히려 전 섭섭한 마음이 있는데요. 이러면 이제 건강한 신앙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얼마나 나를 기다려주셨는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이 느껴질 때 하나님 너무나 고마워요. 나 같은 것들을 그렇게 참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제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얼마나 내가 정말 내 고집이 얼마나 쎘는지 이런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내가 답답하게 살았는지 고집불통이었는지 그래서 얼마나 내가 다툴 일을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사람은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서 보니까는 그때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셨네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높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한 해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이 감사한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야. 무엇이 감사하냐. 돌아보니 감사할 일도 없습니다. 내게는 힘든 일이 너무나 많군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가.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원한 방법대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렇게 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들이 어쨌든 마음에 안 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렇게 돈 벌며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내가 살면서 먹고 살아야 돼.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면 그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네요. 이런 생각하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는 저희들에게로 원합니다. 몸이 아플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당하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육신이 다 사용돼서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을 때는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임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내 삶이 아닌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알면 할수록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고 내가 무엇이었냐 하나님 날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그 심령 살아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왜 이런 찬성이 울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사랑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 날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우리 찬양을 듣기를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서 참 은혜를 간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 주간에 생각났던 분이 이경숙 숙대총장입니다. 참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본받을 분들이 있지만 이분이 1994년도에 총장이 돼가지고 14년 동안 총장 일을 했습니다. 2008년까지 14년 동안 총장이라는 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저도 신학교 이사에서 이사로 활동을 해봤지만 만나면 맨날 돈 얘기 돈 얘기 아 정말 피곤해요. 돈 얘기 듣는 거 정말이지 맨날 돈이 없대요. 난들 어떡하라는 얘기냐. 뭐 제가 정말 후원금을 팍팍 내면은 너무 좋겠지만 또 우리 교회 형평상 뭐 이렇게 많은 후원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자꾸 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총장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미안합니다. 좀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리지 못하고 미안합니다. 아, 이게 이종규 목사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부담 갖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 다음에 또 만나면 또 돈 얘기야. 아, 부담 가지 말라고 하지만은 부담이 되는 걸 어쩌란 얘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저러다가 저거 망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산이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벌리셔도 아들한테 돈도 빌리고 뭐 사돈한테 돈 빌리고 자기 집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돈을 돌리는데, 야, 정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저렇게 못한다. 아, 참 희한하게 사는 방법도 다 있다. 그러면서 굴러가 보니까 굴러가더라고요. 이 돈과 관련된 일이 얼마나 사람 피곤케 하고 힘들게 하고, 이 빚쟁이들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빚쟁이들이 몰려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배 내밀고 내뱉째라 이거밖에 없어요. 뭐 어떡할 거야? 무섭게 달려들인 사람한테 내뱉째라고 한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경숙 총장도 총장 딱 되고 보니까는요, 아이 보니까 학교에 빚이 그냥 산더미 같은 거야. 뭐 학교 건물은 뭐 부동산 소유권 문제라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있지. 택스 못 내 가지고 7억 원 이상이 지금 부채로 남아 있지. 당시에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다 그래요. 그러니 뭐 학교가 뭐 엉망진창인 거야. 그 총장이 돼 가지고 이제 그 사명 감당했는데, 일단 이제 돈을 끌어 모아야 되잖아요. 돈이 와야 이제 학교가 살아지게 되는데, 아,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소망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축대는 하나님의 총장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붙잡고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달리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돈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참 그 돈인 사람한테 얘기한다서 돈이 그냥 쑥쑥 나옵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돈을 달라고 후원해 달라고 하면서 거절당할 때 그 서글픔 참담함이 가슴에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꾸준히 훈련했던 거냐면은,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그 모금 활동하는 가운데서 그분은 선포하기를, 축대에 1000억이 모금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빚이 적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1000억이 애들 이름이냐고요. 1억, 2억, 3억도 모금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차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총재지수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교문이 아주 허름해가지고 모양새가 안 나는 거예요. 교문 세 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모금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3억 원을 후원하겠다고, 아, 이거 대단한 금액이죠. 3억 원. 3억 원을 후원하겠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대문에다가 성경규제를 기록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숙대가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혼자서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 교수들한테 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뭐 서로 이제 의견들이 엇갈고 막 뭐 그러는데, 뭐 돈 없는데 어떨까요? 돈을 대준다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총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총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3억을 받아가지고 대문 세 개를 멋지게 세우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이사야서 60장 1절 규정한 기준들을 쫙 세우는 거죠. 놀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대문도 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100억짜리 홀도 만들면서 그분 도네션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임마누엘 이름도 써붙이고 천억도 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예배 나왔던 분 중에서 그 교수님이 계셨죠. 여행 오셨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 드린다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분 기억나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한양대에서 일을 하시지만은 그 전에 그 이경숙 총장님 때 거기서 이제 교수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제가 학교 발전에 큰 일을 했습니다. 그 교사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가져와가지고 하여간 제가 숙대에 몇백억 이상의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훌륭한 일을 했네요. 그렇게 칭찬해 드렸는데 제가 이경수 총장님의 간증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익혔는 것은요, 저주를 작정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잃지 말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예배를 정석고 드리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이 망령되어 읽었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들,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일일문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영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일문간 기도합니다.